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율법, 특별히 십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명령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크게 보면 이 십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분량은 조금 다르지만 15절에서는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지은 거죠.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판할 때 어떤 식으로 재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정할 때에 한 사람이 고소하고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증인이 없으면 그 재판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뭐 간단하죠. 잘못 판결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형벌을 가하는 일이 없게끔 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착각이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갖지 않고 거짓 증거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착오 때문에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난 그렇게 봤는데 하고 자기는 본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잘못 보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나의 모자람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누군가가 형벌받지 않게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서 증거가 확실할 때에 유죄 판결을 내리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만약에 고발을 하고 스스로 증인이 된다고 할 경우에 얼마든지 그 사람은 거짓말을 꾸며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혼자 거짓말을 꾸며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재판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누군가가 부당한 피해를 보거나 부당한 형벌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아예 대놓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증언을 한 거죠.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예 이 사람은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죄졌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위증을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위증을 할 때가 언제일까? 뭐 저는 재판하는데 가보지도 않았고 위증을 해보지도 않았고 위증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서너 가지 경우에 위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좀 거짓 증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받아서 그래서 거짓말로 증거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조금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국물이 있을까봐 나한테 유익이 있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줘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특별한 유익이 없지만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거짓말로 증거하거나 뭐 흔히 예전에 했던 인민재판식으로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이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어도 몰아세워서 어떻게든 저 사람 망하는 꼴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위증을 하거나 등등등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제 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면 이 위증의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위증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증언이 이 증거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임무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가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와서 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잘 살펴보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장 앞에까지 가서 거짓말을 할까 싶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누군가가 재판을 할 정도가 됐으면 큰 돈이 걸려있거나 뭔가가 큰 손해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하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애가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면 순식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고 막 작정을 하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 하나를 두고 살리냐 죽느냐 하면서 두 여자가 내가 엄마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좋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은 많이 말하지 않지만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속지 마라. 애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 뒷조사를 샅샅이 잘하고 애가 뭐 알아채게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뒷조사를 샅샅이 잘해서 정말로 참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한 번 속아 넘어가면 애가 계속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도 힘들고 애도 나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재판장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명이 됐어요. 저 사람이 거짓 증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가. 여기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 위증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위증 이러면 거짓말한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죄값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죄값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위증했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위증을 해서 저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1000만 원 손실을 주고 싶었다. 내가 1000만 원 이익을 누리고 싶었다. 그러면 그만큼 1000만 원을 토해내는 벌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위증을 해서 저 사람을 내가 곤장을 50대를 맞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갖고 위증한 사람을 매로 50대를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증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죄는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위증을 잘 가려내면 그리고 형벌을 주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원칙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원칙입니다.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으니 저렇게 있겠지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웃사람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했을 때 원칙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뺨 한 대를 때리면 나도 뺨 한 대를 맞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팔을 분질러뜨렸으면 저 사람도 나의 팔을 분질러뜨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인 거예요. 이 원칙은 굉장히 유명한 원칙이기도 하고 오늘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공평한 원칙이기도 하죠. 이 원칙과 관련해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공평함은 이런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 권력의 유무, 재산 정도, 학식 정도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신체와 노예의 신체를 동일하게 간주한 겁니다. 왕이 부당한 거짓 증거를 행사해서 노예의 뺨따귀를 때렸으면 그러면 노예가 왕의 뺨따귀를 때리는 것으로 이것을 갖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갖고 있던 신체와 노예가 갖고 있던 신체를 동일하게 똑같은 가치를 갖는 존재의 신체로 본 것이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이 됐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릇을 깨면 뒤지게 혼났는데 어른이 되니까 그릇을 깨도 안 혼나더라고요. 누가 혼내겠어요? 내가 혼나야 되는데. 사실은 불공평한 거죠. 그릇을 깼으면 어른도 얼마큼 혼나고 아이도 얼마큼 혼나고 똑같이 혼나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조금 혼나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죄를 지면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혼나지 않습니다. 설령 혼나는 일이 있어도 네가 뭔가 실수를 했는가 보다 이러고 덮고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벌은 나의 눈이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도 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하게 보는 나를 동등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악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한 두세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담고 있는 전체 주제를 다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 이웃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 여하튼 내 이웃에게 손해주거나 이웃이 억울한 이야기를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명령을 하고 금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것에 대해서. 재판정에 가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내 이웃과 관련해서 재판할 때만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때에도 슬금슬금 거짓말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걸 거짓 증언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칩시다. 집을 짓는데 내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집을 이제 저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돈을 받고 집을 건축해 주기로 했어요. 그때에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고 제일 좋은 길을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일을 안 맡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집을 지으면 내가 평당 300에 다 해줄 수 있다. 그 정도면 제 옆에서 짓는 거에 평당 400짜리보다는 내가 훨씬 더 저렴하고 좋게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그 집을 맡아서 짓게 되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어떤 점에서 보면 아유 뭐 그걸 굳이 거짓말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이걸 우리가 거짓 증언이라고 하진 못하지만 내가 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면서 거짓말로 뭔가를 은근슬쩍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현실은 어떠하냐. 여기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하냐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누군가를 두들겨 패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던 나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 사람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관련된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경찰이, 검찰이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져서 요즘은 더 좋은 나라가 된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박종철 고문 사건이든 다른 것들이든 해서 왜 죄 없는 사람까지 붙잡아다가 뭐 실적법을 어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도 문제지만 죄 없는 사람도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거짓 증거를 하게끔 했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는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입술로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권면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 증거만 안 하면 돼. 다른 것들은 입 다물고 지내면 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난 거짓 증거 안 했으니까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하면서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거짓말을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은혜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증거하는 일이니까 거짓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뭐 당연히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좋은 일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거나 부풀리는 과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다 보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때들이 있습니다. 아합이 돈을 주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 그리고 억압적인 방법을 써서 장로들을 꼬드기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죄 없던 나봇은 죽임당하고 포도원은 뺏겨나가는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하거나 인간적인 재판장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은 우리 가운데 그림자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진리와 진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의 사람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진리이며 진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말들이 되어서 때때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때때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 또 때때로 조금 마음을 껄끄럽게 하여도 사람들을 온전하게 책망하고 잘 권면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목적으로든 어떠한 순간에서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우리 입술 가운데 결코 거짓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